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바쁘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구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이고 이사야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치다카 또는 미슈파트라는 이 두 단어가 쓰이는데 모두 법정 용어예요. 재판을 할 때 주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소송, 판결과 같은 법정 용어가 잇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다카는 의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독특한 의를 나타냅니다. 보통 공의라고 하는데요. 공의라는 말은 공평한 의로서 이 치다카의 특징은 이웃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서로 참소하지 않고 서로에게 회방하지 않은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형제입니다라는 것을 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의, 이것이 치다카,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웃 간에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웃 간에 옳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 증인을 하며 회방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공평한 의, 이웃 간에 올바르게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공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음성을 듣고 쫓아 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정의로 번역되는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규례, 법으로 지정되는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어떤 사법적 정의와 같은 의미이죠. 새벽부터 좀 다소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꼭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보좌의 다스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초가 바로 공의와 정의, 치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에는 이 공의와 정의가 기초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기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 즉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러한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 간에도 공평한 의가 나눠지는 거예요. 공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살면서 이웃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참소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죄한 자의 죄를 흘리지 않는 이 치다카,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공평한 의를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바로 이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요, 때로는 너무 좁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분과 사이가 멀어져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 죄를 지으면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만을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넓게 적용할 여지를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3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부류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넓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체적 예가 나오거든요. 어떤 부류입니까? 먼저는 손과 손가락이 피와 죄에 더러워진 부류. 두 번째로는 입술의 거짓과 혀의 악독을 가지고 있는 부류. 이것이 3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들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손과 손가락이 피와 죄에 더러워진 부류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제껏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사를 주관하였고, 앞으로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왔을 때 또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 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동물을 잡아와야 되고, 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피를 온전히 쏟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눈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 이웃 간에 행한 악한 죄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치다카가 없는 거예요. 이웃 간에 공평하게 나타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가 없이, 정의가 없이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이웃을 해하려는 소송과 정직하고 공평한 판결이 없이, 진리를 따르는 판결이 없이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러한 제사 행위가 이것이 죄가, 오히려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죠. 여러분, 이걸 한 줄로 나타낸 성경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고. 이 치다카의 컨셉이 긍휼이에요. 이웃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똑같이 대해주는, 배려해주는, 긍휼히 여겨주는, 이게 제사보다 훨씬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원한다. 근데 이 제사장 공동체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옳은 그 공평한 의가 없어졌어요. 불의하게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들은 허망한 것으로 송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소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고소하고 소송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도 불사합니다.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모습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라는 두 축으로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싶어도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성경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정의와 공의가, 이방신이 정의가 있드나, 이방신이 공의가 있드나, 이 공의와 정의는 오직 나한테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신만 골라서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오직 나에게 주 여호와만 나와 같은 신이 있느냐, 있더나 물어보시면서 정의와 공의는 오직 나에게만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고 구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만 줄기차게 하다 보니 우상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거든요. 당연히 없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부터 줄기차게 하나님 가치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그리워해요? 애굽, 애굽적인 거, 애굽에 있던 거, 거기 있던 모든 세상적 가치.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요, 계명을 주고, 심지어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구장창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해요. 하나님 말씀 규례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았던 거, 나에게 이루었던 거, 그런 것만 쫓아서 늘 비교하죠. 심지어 출애굽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의 힘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세상적인 강력함을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였고, 그러한 세상적인 강력함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늘 이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훗날 어떻게 예수님이 혼을 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네. 너희들은 오직 나에게 표적과 이적만 바라는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은 늘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러한 절대적 이익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구나. 당시에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힘을 좋아해요. 마르둑이라는 이름의 바벨론의 주신을 섬기면서 또 따라요. 왜? 그걸 쫓으면 바벨론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질 것 같아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열심히 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또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해석을 나타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나에게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가치를 놓는 것이지, 그냥 응답이나 어쩌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레프리젠티브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목적이 그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규례와 율례와 계명들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와 율례들을 실천할 때, 행동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츠다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명확한 구분점이 됩니다. 죄냐 아니냐가 구분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불의와 죄악에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불의하다 죄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치다카와 미슈파티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이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맹통 다 거꾸로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세요? 거기에 공의와 미슈파트와 츠다카의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우린 다 아브라함의 선택한 그 이유를 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요, 이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네 거고 저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네 거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러한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레슨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나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사소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갖기 위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소송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셨고, 자손을 주셨고, 그것을 나타내서 할 수 있는 땅을 주셨고, 이건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이고 복을 주고 잘 살고 자손이 잘 되고 땅을 넓게 해주고 부하고 홍돈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이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삶이잖아요. 전혀 안 맞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공의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은,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보세요. 내 이름 자체가 정의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잘 없어요. 무엇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맹통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 가치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시편의 시편 기자 뭐라 그럽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아,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을 쫓아 사는구나, 그것을 부러워하는구나,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특징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쫓지 않는 삶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평강이 없어요. 길이 굽어집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 가치만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짐승의 피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옳은 예배를 드리기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지금 혼내고 있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길 바라면서 성전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이 안에서의 삶과, 이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과 같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세상적인 거예요. 나가서 살다 보면, 아유 저거 내가 한번 밟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요 상황에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되는데, 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서 하나님의 것과는 반해서 사는 이러한 모습들, 내가 더 이기고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욕심을 내고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찌하여 내가 다스리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는가. 나는 분명히 나의 이 통치를, 나의 다스림을 한쪽은 정의, 한쪽은 공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규례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백성들은 나와 달라서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기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겸손함이 없고, 여러분 신앙인의 겸손은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정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 섬기기 위해서 그 신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인간 앞에 몸을 스스로 낮추시고, 근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는 주눅이 들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나보다 좀 포지션이 낮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은 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사회적 지위와 나의 문화와 나의 어떠함이 늘 먼저 나타나는 거 조심해야 해요. 그러면은요 우리 삶에는 공평하게 나타나는 의의가 없어져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차별이 생겨요. 차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호소를 하게 돼요. 소외돼요. 억울함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교회랑 세상이랑 다른 게 뭐 있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랑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신과 나는 다르다,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는데 막상 그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달라? 똑같이 억울한 사람들 만들고 똑같이 불합리하고 똑같이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다른 게 없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 나타나는 츠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개념을 나의 유익을 얻는 개념으로 갖지 마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꼭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림과 정복함의 그 기초는 츠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길 바라십니다. 세상이 살만한 것, 용서와 화해와 형제애와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불사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중적입니다.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어 사는 공의와 정직의 삶은, 공의와 공평의 삶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로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공평한지, 얼마나 화평한지, 행복한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응답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복을 얻는 기복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가운데에, 공정한 가운데에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사람에게 배려하며 긍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에 세우신 우리 박형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쏟아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 안에서 제사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지고 나아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것에 물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하나님의 기초가 이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에 쓰러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욕심에 쓰러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송사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경원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사로운 말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 구원과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그렇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동행하시는 삶을 그저 오늘 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귀한 복을 오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을 지나쳐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돌보아야 할 내 가족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